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면 체포가 되고 또 심지어 때로는 구속이 되고 그리고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구류 상태에 거하게 되고 재판을 앞두게 되면 죄를 범한 당사자는 정죄를 받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혹시나 했다가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내가 도대체 몇 년 동안 감옥에서 지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때로 근심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살인과 같은 중대한 죄를 범한 경우에 사형을 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로 극심한 낙심과 좌절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죄라고 하는 것은 단지 너는 죄인이다, 너는 유죄다 라고 하는 선언만으로 끝나지 않지요. 죄를 범하게 되면 자신이 익숙하게 누렸던 특권들 이런 것들을 다 빼앗기게 되고 결국은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걸 가리켜 정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미 구원받은 신자는 정죄를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영접한 사람은 정죄 곧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 우리는 범죄했을 경우에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를 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의 정서, 정죄의식을 갖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실제로는 정죄받지 않습니다. 제가 정죄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정죄는 단지 의식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죠. 표적을 드러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표적을 보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마지막 심판 때 고모라 사람, 느느웨 사람, 그리고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너희를 정죄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실제로 마지막 때 느느웨 사람이나 고모라 사람이나 남방 여왕이 심판석에 앉아서 실제로 불신앙했던 사람을 정죄한다라는 그런 뜻은 아닐 것입니다. 정죄는 오직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구원주요 심판주이신 그리스도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그림처럼 보여주는 사건은 가늠한 현장에서 붙잡혔던 한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이었죠. 우리 주님께서 가늠한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돌을 치러 했던 사람이 다 뿔뿔이 다 가버리고 말았죠. 그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복음 안에서 안식을 누려야 됩니다. 율법과 언약이라고 하는 책을 쓴 안소니 버제스가 이런 상황을 기도문으로 설명했습니다. 안소니 버제스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오 주여, 비록 나의 죄가 저주받아야 마땅하지만 그리스도의 순종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나는 더 나아져야 하지만 그리스도는 더 나아지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오 주여, 비록 나는 죄를 지어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릴 수 있지만 구원하시는 능력은 결코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더 나아져도 더 나아질 필요가 없는 때는 이 땅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거룩한 불만족은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위로를 믿음으로 취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항상 정죄의식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와 다른 존재죠. 우리는 더 나아져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생에서는 더 나아지지 않아도 될 때는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더 나아질 필요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안에 거하게 될 때만 진정한 안식과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기 때문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본래 우리는 죄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율법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에 이르게 하는 성령께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굴레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에게는 정죄가 없는 것입니다. 7장 2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대로 공고한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리로다라고 부르짖을 수 있었던 것은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성립되었는지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절에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가 없다.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2절에 들어와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 다음 오늘 본문 3절 4절은 그 구체적인 방식 다시 말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라는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다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여기 연약한 것은 육신이 아니고요. 율법입니다. 율법이 연약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육신 때문이긴 하지만 주체는 율법입니다. 우리가 이미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까지 이 사실을 살펴본 바 있습니다. 율법 그 자체는 사람에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 인간의 죄된 본성을 자극해서 죄 정욕을 불러일으켜서 마침내 죄를 범하게 만듭니다.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한 번도 관계자 외 열지 마세요 라는 문구가 붙여져 있지 않은 그런 캐비넷에 어느 날 가보니까 관계자 외 열지 마세요 그런 문구가 붙여져 있으면 이전에는 열 마음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문구가 붙여져 있으면 이상하게 어떻게 하고 싶죠? 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것은 율법 자체의 문제가 아니죠.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탓을 한다면 우리 탓을 해야 되죠.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간에 이런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 인간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염두에 두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육신 때문에 연약해야 할 수 없는 그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에게 잘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역사를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선포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다 지켜야 하겠나이다라고 서약했습니다. 그러나 서약하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물이 나오지 않는다고 원망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방 나라에서 망하고 이방 나라로 사로잡혀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율법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이 이유가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율법이 수준이 낮거나 온전치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 때문이었죠. 그래서 육신에 거하는 상태에서는 율법이 주어져도 율법이 속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율법은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알려주기는 하지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은 정작 우리에게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주어져도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아요. 교회학교 교사들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정보가 주어지면, 내용이 주어지면 사람이 변하느냐? 변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변하지는 않습니다. 비근한 예가 바리새주의자들 아닙니까? 바리새주의자들처럼 율법을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정작 율법의 목적이 그들에게 달성되었느냐? 그렇지 못했다는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율법이 우리 안에 들어왔지만 율법으로 인해서 선하게 살게 되기는커녕 도리어 죄가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고 온갖 죄에 대한 욕망만 요동치는 이런 이상한 이율 배반적인 현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없습니다. 죄의 세력에 무력하게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리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율법이 알려줘도 그러나 정작 율법은 자신이 제공한 지식에 따라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모든 인간적인 법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가? 법 그 자체가 아무리 선하고 정직해도 정직하고 선한 그 법 자체가 정직하고 선한 시민을 만들어낼 수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요즘 법이 얼마나 많이 발달했습니까? 그런데 그 법이라는 것이 어떤 법이에요? 인간은 항상 사람이 만들어놓은 통제망을 뚫고 죄를 범하죠. 그러니까 법은 항상 어떻게 되어져야 됩니까? 항상 개정되어져야 돼요. 세부 시행령이 다시 제정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쪽으로 가면 저쪽을 막고 저쪽으로 가면 이쪽을 막아도 인간은 계속 요리조리 피해 다니면서 항상 죄를 범하는 일들이 이 세상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연약하여 알 수 없는 그것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율법이 우리 육신의 약함 때문에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범죄하여 죽게 하는 죄의 강력한 세력을 정죄하여 멸하시고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율법의 요구를 행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적 성품 때문에 율법만으로는 불가능했던 그 일, 다시 말해서 율법이 명하는 대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일이 우리 안에 실제로 가능하게 하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다 하더라도 율법 자체가 폐기될 수는 없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율법은 우리의 연약함을 봐주지 않습니다. 사회에서는 빚을 다 갚을 수 있는 힘과 여력이 없으면 파산 신청을 하지요. 그러면 낮춰서 어느 정도 갚으면 다 갚은 것으로 해주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표현으로서의 율법은 지금도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합니다. 행위 언약은 은혜 언약으로 바뀌어서 우리에게 적용되지만 그리스도에게는 적용됩니다. 7장 4절에서 사도는 이런 말을 했죠.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라고 말했습니다. 자, 잘 보세요.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고 말하지 율법이 죽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율법이 죽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따라서 율법의 요구는 여전히 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리스도와 결혼하게 되어지면 율법과 이혼하고 비유적이죠? 율법과 이혼하고 율법이 죽고 그 다음에 새 남편이신 그리스도와 결혼하게 되어지면 죽은 남편이 밥 해오라 그 다음에 내 수종 들어라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율법이 더 이상 생명을 얻는 조건으로서 우리에게 완벽한 순종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순종하지 못했을 때 보복할 것이라고 경고할 능력도 갖고 있지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율법에서 벗어났다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인이 더 이상 율법과는 상관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율법 순종이 구원의 조건으로서 그리스도인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요구되지 않는다. 그런 뜻이죠. 율법을 따라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율법 앞에 다 서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셨기 때문에 성경은 그러니 너희는 순종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서신서를 일률적으로 보시면 복음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은혜가 이처럼 풍성하니 너희들은 아무 때나 살아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순종하심으로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셨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율법의 순종의 의무에서 면제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요구는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율법이 주어진 것은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였고 은혜가 주어진 것은 율법이 이루어지기 위함이었다라고 잘 말했습니다. 율법을 왜 주셨죠?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죠. 우리를 몰아가기 위함이죠.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의지로는 도무지 율법을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 은혜를 구하기 위함이죠. 근데 왜 은혜를 주셨다고요? 율법을 다시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균형이 잘 맞아야 되죠. 앞에 있는 내용만 강조하면 방자해지고 뒤에 있는 내용만 강조하게 되면 전전긍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행하셨는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는데 도대체 어떻게 가능하게 하셨는가? 제일 먼저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라는 이 말은 그의 아들을 죄의 육신과 비슷한 모양으로 보내어서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비슷한이라는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비슷한 것이 똑같은 것과 똑같습니까? 그건 똑같다 그러지 비슷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비슷하다는 말은 똑같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은 유사하지만 똑같은 것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들을 죄 욕심과 비슷한 모양으로 보내어서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는 이 말은 그분이 신성을 지닌 하나님이면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다는 점에서 우리와 비슷하지만 다른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사람이라는 점에서는 100% 똑같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우리처럼 피곤해하시고 목말라하시고 가시관에 찔리시면 아파하시고 피를 흘리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러나 우리와는 다른 죄가 없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바울은 이 말을 할 때 그의 아들을 그냥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 있는이라는 이 있는이라는 이 번역어가 우리에게 좀 오해를 가져다 주는데 본래는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죄의 육신의 모양으로 그런 뜻이에요. 죄 있는이 아니고 그냥 죄의 육신의 모양으로 그런 뜻입니다. 왜 그러면 그냥 육신이 되셨다 이렇게 언급하지 않고 굳이 죄의 육신이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것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육신의 성품이 죄로 인해서 오염되고 부패되었기 때문입니다. 육체 자체가 죄의 도구는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갖고 있는 육체 경향성 안에 죄가 자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도 우리와 똑같은 죄에 오염되고 부패한 육체를 가셨는가? 그렇지 않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죄는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 그냥 죄 육신이 되게 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죄 육신의 모양으로 그와 비슷하게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고 표현한 이유는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구분해서 설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인성과 우리의 인성은 사람이라는 점에서는 똑같지만 죄가 없다는 점에서는 그분의 인성은 우리와는 다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면에서 다릅니까? 우리는 아담 안에 부패해서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죠. 이런 우리와는 그분은 다른 범죄하기 전 상태, 육체를 가진 상태로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일반적인 인간에게서는 분리될 수 없는 부패와 타락 등 죄악성과 상관없이 사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뭐 그렇다고 우리 주님께서 무슨 초인적인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뭐 무협지에 나오는 사람처럼 뭐 장풍을 불어댄다든지 뭐 축지법을 사용하신다든지 그러지 않으셨죠. 우리와 동일한 인간의 삶을 사셨습니다. 노중에 고내서 물을 먹기 위해서 사마리아 성읍으로 들어가서 우물가에서 물을 달라고 하시는 그런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없다는 점에서 우리와 다르지만 생물학적으로는 우리와 똑같은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식으로 그의 아들을 죄 없이 육체를 취하심으로 뭘 하셨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가 하면 죄를 정하셨다 그래요. 이 정하셨다는 이 말은 깨끗이 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1절에 정죄라는 어근과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죄를 정죄하사 이렇게 보는 것이 좋습니다.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는 이 말에 죄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붙어있죠. 그죠?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죄값을 그 아들의 육체 다 지불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당해야 되는 정죄를 예수님에게 다 전가시키셨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주님께서 성신하시고 우리와 똑같은 인생의 삶을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는 정죄로 인한 저주를 우리 대신 받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구약 제사 제도로 설명을 한다라고 하면 그의 아들을 속죄 제물로 드리심으로 속죄제 때 속죄 제물을 드려야 되죠. 속죄 제물을 드리심으로 우리 죄를 없애셨다라는 뜻으로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죄의 세력이 우리 안에서 철저하게 무력하도록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죄의 권세는 무너진 거예요. 죄의 지배력은 상실된 것입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신자가 은혜 통치를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죄의 통치를 받기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죄의 통치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 통치가 아닌 상대적 통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사회 안에서 제대로 된 국가가 서 있는 그런 도시 안에서 구테타가 일어나거나 혹은 반란이 일어나면 정상적인 국가는 그 반란군을 진압해요. 정상적이지 못한 국가는 어떻게 됩니까? 뒤집어져 버리죠. 그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참된 통치를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때로 죄의 지배를 받기도 하지만 절대적으로 죄의 통치와 지배를 받지는 않는 것입니다. 물론 죄는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무엇이 변했는가? 변한 것은 죄의 존재가 아니고 죄의 지위입니다. 이제는 죄가 지배권자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지배권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변한 것은 죄와 우리와의 관계죠. 무엇이 변했는가?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고 죄를 부리는 자유인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연약하여 알릴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는데 그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신 목적이 뭔가? 그것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목적이 확실하면 그 목적을 결과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목적이 이루어지면 결국은 어떤 결론이 초래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하여 우리가 져야 될 죄를 다 정죄해버리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율법의 요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율법의 요구라고 할 때 요구라는 이 말은 본래 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의 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말씀을 좀 풀어 설명하면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역사 신학자인 윌리엄 커닝함이라는 사람이 그의 역사 신학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말 큰 어려움은 그러한 계명들과 권면들이 단지 인간이 결코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에 놓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그 명령들을 순종해야 될 책임 있는 존재라는 사실에 놓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뭐라고요? 계명들과 이런 권면들이 할 수 없는 상태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려움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될 책임 있는 존재라는 사실에 놓여 있다 그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 아, 저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으니까 수준을 낮춰주세요. 봐주세요. 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를 바꾸셔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지 우리의 상태를 감안하여서 요구 수준을 낮춰주지 아니하세요.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현대 복음주의자들의 신앙생활의 방식이 대개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대개 저희 교회처럼 좀 우리가 올바른 개혁신앙을 따라 신앙생활하러 가는 그런 교회들은 십계명을 많이 낭독합니다. 교독합니다. 저희도 한 10년 이상 십계명 계속 교독했죠. 요즘에 이제 구약 성경을 좀 읽고 성경 읽기를 하는데 신약도 읽고 하는데 왜 그런 계명들을 싫어합니까? 이유가 뭔가 하면 지켜낼 능력은 없고 계명을 들으면 정죄감만 생기고 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그거를 내 순으로 끌어내려서 이런 정도면 되었다. 주일 성수 같으면 주일 낮예배 드리면 이 정도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 라는 식으로 자신의 상태를 감안해서 하나님의 요구 수준을 낮추어서 그 수준에 대충 맞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정죄감이 없죠. 이 얼마나 잘못된 신앙생활의 방식입니까? 이미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율법은 여전히 우리에게 구속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구속력이 있다라고 할 때 그 구속력이 있다는 그 말은 의식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도덕법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율법의 어느 부분은 폐기될 수 있지만 율법의 전체 본성 자체가 폐기될 수는 없습니다. 율법의 전체 본성이 폐기될 수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말이에요. 신명기 22장을 읽어보시면 밭을 갈 때 종류가 다른 두 짐승을 한 겨리로 해서 땅을 갈아서는 안 된다. 밭을 갈아서는 안 된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뭐 의식법이라도 할 수 있겠고 뭐 혹시 민법이라도 할 수 있겠는데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멍에를 메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멍에를 메어서는 안 된다는 그 말이 다른 두 짐승을 한 겨리로 해서 땅을 갈아서는 안 된다라는 한 겨리로 해서라는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마가복음 10장 9절에 우리 주님께서 그러므로 사람이 짝지어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말할 때 그 짝지어라는 그 말도 함께 멍에를 맨다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의식법 자체가 폐기됐다고 해서 의식법이 갖고 있는 정신도 다 폐기됐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의 본성은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 있어요.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비록 우리가 똑같이 이스라엘 시민법을 따라 건축법처럼 뭐 난간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대로 꼭 난간을 만들고 그렇게 우리는 살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적어도 그 의식법이 우리에게 말하고 의도하는 바는 헤아려서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거듭난 구속받은 신자의 삶의 자세와 태도라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율법 시대는 끝이 났지만 율법의 목적을 제거하신 적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히려 성령을 주심으로 율법의 목적이 우리에게 달성되게 하시지 너희들이 힘과 능력이 없으니 그저 그런 정도만 해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세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말씀의 뜻은 이런 배경으로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율법의 요구는 멍에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의 안내자죠.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수단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3부에 십계명이 위치한 이유가 뭐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안내하기 위해서 십계명이 3부에 위치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얽어매기 위함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때로 우리를 구속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사랑을 내가 원한다라는 그 원함의 표현으로 계명을 주신 것이지 우리를 얽어매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고 말씀하신 게 아니죠. 그래서 새 계명이라고 말하는 거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새 계명이다. 거듭난 신자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무거운 짐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의 설교가 나타나잖아요. 그 스데반의 설교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라고 말했는데 그 살아있는이라는 말은 생명을 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순종할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생명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5계명을 보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놓고 뭐라고 말하죠? 이 계명을 지키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땅에서 잘 된다 그래요. 그 말은 땅에서 뭐 승승장구한다는 뜻이 아니죠. 그 땅은 영생의 영역, 약속의 땅 가나안을 상징하고 가나안은 하늘 예루살렘, 하늘의 가나안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명을 제시하면서 우리에게 마치 순종의 대가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유업을 주시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러면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육체를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1절만 생각하면 신앙생활이 매우 가벼운 것 같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어떤 정죄도 없다. 그래서 뭐 저희도 예전에 그 율동하면서 찬양 많이 했습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하면서 막 손 막 돌리면서 그죠? 우리 자유 얻었네 하면서 손뼉 치고 막 좋아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이 참 그 노래 한번 부르는 식으로 그렇게 기쁘고 즐겁기만 하면 참 좋겠죠, 그죠? 근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렇게 한 번 했던 결단이나 짜릿한 어떤 정서적 충동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가 다 그러한 것처럼 예수께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이 은혜 역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다 배우셨죠?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작정하시죠? 성자 예수님은 작정하신 구조 역사를 성취하시죠? 성령 하나님은 그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효력 있게 적용하시죠? 따라서 성령으로 인하지 않고서는 어떤 효력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아니하면 개입하지 아니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활발하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면 마치 진수성찬을 앞에 놓고도 먹지 못하는 이런 일과 똑같은 것입니다. 배부르지 않아요. 어떤 활력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만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할 수 있다. 그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만 항상 생각하면 암송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통째로 암송하지 않고 특정 구절만 암송하면 신앙생활에 약간의 오해를 하게 돼요. 대개 외우는 말씀들은 어떤 말씀이죠? 우리를 정죄하거나 경고하거나 위협을 주는 말씀들은 잘 안 외우죠. 그죠?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물 가운데 불 가운데 갈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뭐 이런 말씀을 외우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뭐 이런 말씀들 잘 안 외우죠. 그죠? 이런 면에서 생명이라는 결과를 낳게 만드는 성령과 동의하는 삶은 아무런 갈등이나 어려움도 없이 그저 순탄하게 이루어지는 삶이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육신을 따르지 않고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우리가 육신을 따를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를 수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7장에서 살펴봤잖아요. 육체 안에 거함으로 신자가 있는 고통과 갈등과 낙심과 절망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이미 다 살펴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영혼이 얼마나 공고한지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거듭나게 되면 더 이상 육신을 따르지 않게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기도 했고, 7장 25절에서는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 다음에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말했잖아요. 이처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라는 것은 아무런 갈등과 어려움을 겪지 않는 삶이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제까지 잘 살아도 오늘 못 살 수 있고, 오늘 잘 살아도 내일 못 살 수 있고, 방금까지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보였다가도 한순간 어떤 사람의 말, 어떤 사람의 표정, 눈빛, 그것 때문에 자극을 받아서 성령을 따라 걷다가 육신을 따라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루하루 성령과 함께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 5장에서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다시 있지 않았다는 말씀을 보게 되죠. 몇 세를 살고 자녀를 낳다가 죽었다. 그게 계속 반복되다가 갑자기 에녹,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은혜 받고 에녹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쭉 아무 갈등 없이 살았을까요? 그러면 그가 인간이 아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3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고통과 갈등도 있었겠습니까? 갈등이 전혀 없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갈등했어요. 야곱도 갈등했습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3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게 된 것이죠. 성령을 따라가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 덩어리가 한꺼번에 우리에게 주어져서 그 다음에는 더 이 사람이 은혜를 구하지 않고 그냥 살기만 하면 되는 그런 형태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번 에너지가 주어지면 더 이상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삶이 아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떻게 이루어지죠? 우리 주님과 인격적인 접촉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혹 마음이 어려워지고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힘들 때 그 상황을 정돈할 수 있는, 진정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분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때 내 영혼의 상태가 정돈이 돼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그분과의 끊임없는 교제와 사귐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무엇이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새 언약의 성취입니다. 새 언약은 예레미야 31장과 에스겔서 36장에 나타나고 있죠. 에스겔서 36장 27절에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육체로 오셨죠? 창세기 6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서로 결혼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육체뿐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서 마땅히 우리가 줘야 될 죄의 저주를 대신 그리스도에게 다 담당시키시고 그리하여 죄를 다 없애버리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놓으셨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너에게 더 유익하다.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고 난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환경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이 말씀을 해석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완벽하게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누가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완벽하게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라고 말할 때 그 우리는 7장에서 표현된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7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마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탄식했죠. 그 사람과 다른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7장에서의 단계에서 8장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된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때로 뒤로 물러가기도 하는 거예요. 다윗을 보십시오. 성령 충만했다가 심각한 죄를 범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과 8장을 성화의 과정으로 볼 때 누가 성화를 완벽하게 이뤄낼 수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제가 인용했지만 은혜를 입은 신자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율법을 성취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은혜를 얻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 그 자체 요구를 완전히 다 이뤄낼 수는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뤄낼 수 없는 미진한 우리의 순종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우리는 부족한데? 이런 질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미진한 순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으시죠? 하이델베르크 요리 응답에서 우리가 이미 다 살펴봤습니다. 만약에 율법만 있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다면 순수하지 않고 완벽하지 않은 순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시겠어요? 오늘 저녁에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행하는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고 말했는데 여자의 생리대와 같다고 말했는데 어떻게 우리의 순종을 하는 게 받으시겠습니까? 받으실 수 없죠. 왜 받으시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받으시는 거죠. 그럼에도 율법의 요구가 완벽하게 성취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완벽한 순종의 요구에 응할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라는 이 말을 문자적 준수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럼 율법주의자가 돼요. 로마서 8장 29절에 의하면 성령이 이루어 가시는 것은 율법 준수가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말을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형상을 닮아간다. 그 다음에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그 말씀 아시죠? 그 말씀에 의하면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 그게 바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12장 중반부터 15장 13절까지 말씀을 생각하면 이웃 사랑이나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삶이 바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문구는 조건이 아니고 서술입니다. 서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우리 안에 만들어낸 필연적인 열매요 결과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속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속받고 난 다음에 자기 의지를 발동해서 아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을 공로나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유나 원인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명령하지 않아요, 지금. 그냥 성령을 따라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뭐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네. 걸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걸어야 되죠. 자연 상태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적대 관계에 있고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에게 다가가는 것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게 타락한 아담이죠. 그죠? 그래서 불렀을 때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동산 나무 그늘에 숨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게 되면 모든 정죄가 없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두 사람이 아무 거리낌이 없으면 만나면 반갑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과 교통하며 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정상적인 신자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시편 119편 말씀이 바로 그것이죠. 이미 바울이 뭐라고 말했어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율법 준수가 이루어지는가 하면 억지로 맞지 못해서 의무와 책임감으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주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의지하기보다 성령을 따라 행하여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이 일을 자기 책임과 의무로 여겨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자신이 행하는 의무의 편안함을 느끼기보다 의무를 행하는 그 행위 안에서 평안함을 느끼기보다 적극적이고 완벽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함을 느껴야 돼요. 내가 어떤 일을 행하는 조건, 그 조건이 구비되는 한 영혼의 안식을 누리면 삶은 계속 어렵습니다. 어떤 때는 그야말로 높은 데로 다니는 사람처럼 막 다녀요. 그러다가 그러지 못하면 또 깊이 낙심하면서 자기 신앙의 정체성까지 혼돈하게 되어 내가 과연 구원받은 사람이냐라고 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따라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무로 여겨서 이렇게 행해야 된다. 행할 때 영혼의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이 말씀을 이야기보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 정죄함이 없는 사람은 이미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고 성을 따라 행하게 되므로 자신의 행위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자가 아니라 내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라는 그 사실을 기억함으로 영혼의 안식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오늘 말씀이 짧지만 함축적인 표현을 통해서 매우 깊은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의 의미들을 깨닫고 여러분들의 영혼에 실제로 적용함으로 인해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시고 어떤 정죄함도 없는 신자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어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는 단순한 구원의 도리도 있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신자의 삶의 방식과 자세와 태도가 어때야 될 것인지 매우 적절하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도 있다는 것을 저희가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으로 읽기는 하나 영혼으로 익숙한 방식으로 적용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 가운데 처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자비와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참으로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 이 말씀의 의도와 뜻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닫고 실제로 우리 안에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되 의무와 책임의 방식이 아니라 감사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열매로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에 행하는 여러 가지 의무와 책임감 안에서 성실하게 내가 어떤 일을 했는가 하는 그 안에서 영혼의 안식을 구하기보다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오신 그리스도의 은혜의 충족함 안에서 영혼의 안식을 누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